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뉴욕 브롱스 아파트 화재는 어린아이의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니엘 나이그로 뉴욕 소방서장은 29일 아파트 건물 1층에서 3살 반 어린아이가 주방용 스토브를 가지고 놀던 것이 큰 불로 번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과 다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문을 열어둔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그로 서장은 불이 순식간에 위로 옮겨붙어 계단 통로를 통해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과거 화재 탐지기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습니다. 29일 밤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4주 연속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폭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9일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기지를 향해 탱크 폭격과 전투기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3발 가운데 2발을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가자지구 인근 마을 건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간 벌인 폭격전으로 인한 사상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해 시위대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주 연속 주말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미국이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 2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은 30년 전 양국 간 체결한 군축협정인 중거리 핵 전략 조약 INF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일본 간 군사적, 정치적 신뢰를 수축하려는 우선순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평화협정 협상 등 전반적인 러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슈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최근 러시아가 계속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재래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 등을 민주당과 협상해서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꼭 필요한 남부 국경 장벽과 끔찍한 연쇄 이민, 어리석은 추천 방식 이민제 폐지 없이는 다카도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말해왔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음 달 의회가 열리면 진지한 논의를 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3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예산안과 다카 대체 입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카 대체 입법에 관한 합의 없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미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29일 카이로 남부 헬완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 가운데 한 명은 보안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헬완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핵포기 협상에 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중재할 위치에 있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할 역량도 없다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계속 유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매우 실망스럽다며 북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 수천 톤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거래하는 현장이 미 정찰위성 등에 잇따라 포착되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한국과 일본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 2379호 제9조에도 북한이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리를 획득하고 기만적 해상 운송 행태로 석탄이나 다른 금지된 물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핵포기 협상에 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면서 중국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2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는 나는 우리의 외교가 자랑스럽다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 등 중요한 국제 현안에 앞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진지한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북한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선 그럴 만한 수고를 해야 한다면서 협상 재개에 앞서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 압박을 촉구해왔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과 북한 노동자 추방 조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조치로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수출 수입을 대략 90% 줄였다며 이는 많은 경우 불법 무기 자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그 대신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유엔 안보리가 석탄, 철광석, 해산물, 섬유 등 다양한 북한 상품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을 포함하는 초강력 제재 3개를 채택했다는 예를 성과로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의 결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특정 북한 상품의 수입 금지와 제재를 가했지만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 외에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 국제 테러리즘 퇴치 의지를 밝히고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 관계에 대한 우려와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 행위로 규정한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KB 대변인은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그레이스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6월 1일 B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중재할 위치에 있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할 역량도 없다고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한 블룸필드 전 차관보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 부쩍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고객처럼 대하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블룸필드 전 차관보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북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의도는 뭘까요?
It's hard to know, but if you look at Russia's motives, they do have a lot of North Korean.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유엔이 최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일정 기간 내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됐고요. 이분만 봐도 러시아는 유엔 결의 이행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에 러시아의 중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에 분명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 접촉에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ll, if the question is what will persuade North Korea that it is in its interest to talk.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마치 고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북 접촉에 러시아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Well, one example might be drawn from the Middle East where Russia has
중동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평화 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인들에게 어떤 혜택도 갖다 주지 못했고요. 결국 러시아는 외교적 절차에 발동을 걸었지만 반인륜 범죄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민간인들을 위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과거 외교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그런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 대 미국, 일본 구도가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So whether Russia and China would be in combination against American interests, I think that it's fair to say
미국의 이익에 대항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등 특정 문제를 놓고 전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여전한 딜레마는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어떠한 종류의 유인책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과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이 과정에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사드 등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와 보조를 맞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굳건한 미한 동맹이라는 공식 기조 이면엔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that even though there are some ups and dow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양국 관계에 기복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강하고 질긴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 동맹도 강하고요.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조정돼야 합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더 결단력 있고 추가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과 진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우호적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가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 나오기도 하는데요.
Any suggestion that North Korea's transactions in the world
저는 북한의 경제 거래가 지속되게끔 하는 어떤 제안도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확산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된다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북한의 불법 경제 활동을 제어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든 우려를 자아낸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는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과 조금 더 유화적이고 개방적인 노선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한다면 북한이 한국의 성공에 노출됐을 때 심오한 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경제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키는 효과죠. 그래서 때때로 북한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도록 하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협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지난 행정부 당시만 해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반도 통일을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t's a little bit hard to characterize this administration. On the one hand,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어떤 것보다도 위협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행정부에서 외교 또는 외교를 위한 외교를 추진해왔지만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위협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한 가지 공식만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며 충분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ose statements have implications for what the plan of action is.
미국의 행동 계획이 무엇인지 시사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불러오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는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본을 따라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체를 북한, 한쪽으로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제쳐뒀고요. 1차적인 문제는 북한의 위협입니다.
미 전현직 관료들 사이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I personally don't want to contribute to any conversations about military.
개인적으로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 억제될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군사 충돌 시 북한 정권은 형편없이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적대 행위를 벌이든 극도로 무모하고 위험한 움직임이 될 겁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가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미국의 군사 역량은 이미 상당합니다. 만약 북한이 적대 행위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수뇌부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주권국가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Well, of course the United States has the ability to target anything they want in North Korea, although there may be things buried.
물론이죠. 미국은 원하면 북한에 무엇이든 겨냥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은 당연히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조치를 취할 때 미북 간 군사 충돌이 제어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군사 조치를 취하는 순간 전쟁이 개시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군사 행동을 생산적 방법으로 장려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승리를 거둘 테지만 승리자에게도 기회 비용은 크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So my preferred policy is a structured planned build-up.
제가 선호하는 정책은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것을 더 타당한 자기 방어 행동으로 여길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괌에서 일본까지 태평양 라인을 따라 미국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해군 자산을 재배치하는 2, 3년간의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중국이 환영할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그런데 김정은은 괌과 미 본토에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동맹국가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미국에 대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even want to speculate on that because if there's ever an escalation tha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추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냉전 당시에도 미국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위치에 놓는 수준의 고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 단계로 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추측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하루 단위로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석탄산업이 전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포를 비롯한 대표 석탄 취급 항구들은 맨바닥까지 드러낼 정도로 한산했는데요.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에는 불과 두 달 전까지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은 1년 전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 북한 대동강의 남포와 대안, 송림항의 지난 1년 사이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야적된 석탄 더미는 사실상 사라졌고 쉴 새 없이 드나들던 선박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남포항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박 3척이 정박했다 떠나던 모습이 관측된 곳으로 야적된 석탄으로 인해 항구 전체가 까만색으로 뒤덮였던 곳입니다. 지난해의 사진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더라도 선박들은 숫자와 정박 위치만 변했을 뿐 항구 색깔은 늘 검정색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접어들면서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월 한 달간 위성사진에는 선박이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 2회 선박 한 척 정도가 머물다 떠난 흔적이 남았지만 여전히 항구가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석탄을 싣고 나르는 선박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항구의 색깔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이달 4일에 찍은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남포에서 멀지 않은 대한항과 송림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위성사진에 찍힌 이들 항구들은 하얀 맨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긴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한항은 선박 4척이 2척씩 붙어있는 모습으로 정박해 있었는데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된 점으로 비춰볼 때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에 탄광이 있는 속리망은 주변 지역까지 화난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해에 인접해 있는 남포와 대안, 속리망은 주로 중국으로 석탄을 공급하는 주요 항구로 통했습니다. 이곳을 출발한 선박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내 렌인강과 펑라이, 옌타이 등 석탄이 가득한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5에서 북한산 석탄에 상한선을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2325 이행 차원에서 올해 2월 전격적으로 북한 석탄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했고 실제로 중국은 3월부터 7월까지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과 9월 자국 내 항구에 야적돼 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허가했는데 이는 올해 8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면서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산 석탄의 움직임은 곧바로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의 새 결의 2397호에는 여전히 북한산 석탄이 해상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석탄의 전면 금수 조치가 이뤄진 지난 8월 이후에도 석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석탄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2397호가 표명한 우려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플래닛의 위성사진에 찍힌 라진항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여러 척의 선박이 지속적으로 정박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야적된 석탄의 양도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양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 4일 라진항의 모습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 차 있고 대형 선박 두 척도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질 옆에 정박돼 있습니다. 다만 11월로 접어들면서 라진항도 하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2월 6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에선 적은 양의 석탄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10월까지 라진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외부로 반출됐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의 전면 금지를 결정한 결의 2371호가 45일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감안해도 9월 중순부터는 그 어떤 나라도 북한산 석탄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나라는 그 규모와 금액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3월 이후 이를 보고한 나라는 8월과 9월 자체 항구에 보관 중인 북한 석탄을 통관시킨 중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라진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를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3월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라진 핫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은 최근 평화적 우주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위성 발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기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화성-15형이 과거 위성 발사에 이용했던 로켓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26일 프리웨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위성 탑재용으로 개발해온 은하 로켓보다 화성 15형 기술을 위성 발사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erhaps something that makes use of the new technology of the Hwasong-15 that we have seen. Because the Hwasong-15 certainly can lift much more into low
Earth. 은하 로켓에 비해 화성-15형이 훨씬 먼 저궤도까지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매우 뛰어난 ICBM 기술을 갖고 있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는 구형인 스커드 기술을 사용한다면 매우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 역시 북한이 화성-15형 기술을 위성에 접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성-15형은 북한이 선보인 로켓 가운데 가장 강력했으며 위성 발사를 통해 로켓의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ICBM 기술만으로도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could put a satellite on the ICBM and just change the guidance program and then let the ICBM place the satellite.
현재 보유한 ICBM에 위성을 탑재해 미사일 유도 프로그램 설정만 바꿔 궤도에 안착시키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또 화성 15형뿐만 아니라 북한이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 역시 위성 발사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wasong-14 should be capable of launching something into low Earth orbit. And from what I know, it has the burn times.
화성 14형의 연소 시간이 화성 15형보다 긴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큰 수정 없이 100kg의 위성을 300km 저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북한이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면 화성 15형에 사용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might use some of the components of the Hwasong-15 to launch a low orbit.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능력은 갖췄지만 위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이들로부터 어떤 무선 신호도 받지 못했다며 운용상 문제를 겪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already two times they injected a satellite into orbit successfully, but both times the object.
하지만 발전된 발사 기술을 통해 더욱 무거운 위성을 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위성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크게나 작게 만들 수 있는데 발사 기술 진전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 역시 북한이 새로 쏘는 위성에서 신호가 잡힐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Whether we'll see any signals from that will be interesting to see.
북한이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이 막상 궤도에 안착한 뒤에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라이트 박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목적이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신 기술을 늘리고 날씨 등 지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는 군사적 동기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military application. They want spy.
첩보용 위성을 통해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독립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현대화된 통신 기술을 획득하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선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V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논의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 estimated 100,000 North Koreans suffer in gulags, toiling in forced labor.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노동과 계속되는 기아, 성분에 따른 차별, 외국인 납치와 종교 탄압,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해외 정보 차단 등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올해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그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ll freedom-loving people care about the suffering that's occurring in the Kim dictatorship. And he went into specific details.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에서 초래되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도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고 또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자비한 독재 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비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지난 1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Through the export of workers abroad to earn hard currency and the use of forced labor at home, the regime uses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헤일리 대사는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별도로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대북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권 침해 관여 혐의로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의 스캇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nd, we are sending, I think, a signal to such officials.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은 숨을 수 없으며 미국은 그들을 찾아내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비어 씨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sponsored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국무부의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결의안 공동주의안국으로 참여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human rights issues are not forgotten when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s about.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권 문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2017년 올해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해였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북 제재로 인해 평양의 기름값이 3배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2017년 한 해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인 사면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이어 북한은 2월 1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총 17차례에 걸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특히 7월 4일과 7월 2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용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8월 29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그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이례적으로 자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이후 북한은 75일간 침묵을 지키다가 11월 29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4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북한이 이렇듯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8월 5일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월 11일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석유 공급 제한 등을 담은 대북결의 2375를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은 2월부터 석탄,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산 섬유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자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기업에 대해 오는 1월 9일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항공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월 17일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3박 4일간 평양에 머문 숭타오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중국에서 김일성한테 통지할 때 또 남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양상건 그때 부주석이 갔을 때 이럴 때도 화는 났지만 김일성이가 만났거든. 화가 나도 만나는 건 만나야죠. 이번에 만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큰 결례를 한 거죠.
대북 제재의 여파는 북한 사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평양의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봄에 킬로그램당 6,0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군부 돈주는 물론이고 여기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근처 식당과 장마당도 하나둘씩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 고위간부였던 리종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군 간부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간 무역이 줄면서 뇌물에 의존하던 간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씨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황병서하고 김원웅이 지금 혁명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제재 때문에 청정지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 돈 가지고 청정지국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부정이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당에 걸려가지고 검열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정지국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정도면은.
북한 당국은 제재로 인한 민심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을 통한 일일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술을 마시거나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나마 북한 장마당의 쌀값과 환율은 그런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대북 제재가 본격화돼 내년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오늘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3도고요. 청주엔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오후부터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와 멕시코 국경 장비 설치 문제 등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꼭 필요한 남부 국경 장벽과 끔찍한 연쇄 이민, 어리석은 추천 방식 이민제, 폐지 없이는 다카도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말해왔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음 달 의회가 열리면 진지한 논의를 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3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예산안과 다카 대체 입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카 대체 입법에 관한 합의 없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미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공급하는 합의를 29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 처음으로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터키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 4개 포대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 구매 비용은 25억 달러에 달하며 총액의 55%는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국방부에 따르면 S-400의 첫 번째 포대는 2020년 1분기에 터키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S-400의 최대 사거리는 400km며 동시에 여러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S-400은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크루즈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4주 연속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폭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9일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기지를 향해 탱크 폭격과 전투기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3발 가운데 2발을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가자지구 인근 마을 건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벌인 폭격전으로 인한 사상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해 시위대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주 연속 주말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뉴욕 브롱스 아파트 화재는 어린아이의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니엘 나이그로 뉴욕 소방사장은 29일 아파트 건물 1층에서 3살 반 어린아이가 주방용 스토브를 가지고 놀던 것이 큰 불로 번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과 다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문을 열어둔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그로 사장은 불이 순식간에 위로 옮겨붙어 계단 통로를 통해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과거 화재 탐지기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습니다. 29일 밤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29일 카이로 남부 헬완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병 가운데 한 명은 보안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헬완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